네, 오늘 또 매주 첫날인 월요일날 일과를 마치시고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화 2강에서는 권리 추론의 특수성과 노동 3권의 제한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강처럼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헌법적으로 정교한 논의를 한번 펼쳐보자는 것이 이번 심화과정의 취지인데, 과연 이러한 정교한 논의를 시민이 알고 사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죠.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견해, 이때까지 나온 결정들을 넘어서서 헌법을 타당하게 해석했을 때 나올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반대로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교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결국 우리 권리 질서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 어떤 사회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집단이 있는데 어떤 결정은 유리하고 어떤 결정은 불리하다. 그럼 유리할 때는 박수를 치고 불리할 때는 욕을 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욕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회집단, 예를 들면 노동자 집단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박수를 치고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박수를 치면은,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욕을 하게 되면은 이건 별로 바뀌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타당한 논증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논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사회집단에건 있는 불리익과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호호를 표시한 거죠. 좋고 싫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고 싫음에 따라서 그냥 일종의 탄창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주의 관역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되면은 이 논의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논의가 발전을 못하고 논의가 점점 퇴락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부분 판례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인의 담론, 학문의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인 A, B, C, D, E가 있는데 A, B, C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사회집단에 대해서 유리한 걸 말하고 이 사람들은 불리한 걸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봐라, A, B, C가 우리한테 유리한 걸 말하지 않았냐 해서 탄창으로 쓰는 거죠. 그럼 탄창은 총알에 넣어서 쏘면은 날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으로 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겠죠. 불리하면은 그냥 저주의 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A, X라는 쟁점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말했던 사람이 Y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말하면은 이제 이 사람 맛이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죠. 결론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가질 수가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결론으로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교한 논의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 사회는 자유인들의 연합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생략하고 단지 탄창이나 관역으로만 사법부의 결정이나 학문적 담론을 다루게 되면은 이 사회는 만인에 대한 노예 상태를 기도하려는 기도, 시도하고 기획한다. 기도하려는 항상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항상적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최소화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최대화하면서 어떤 쟁점과 관련해서 나의 의견 또는 우리 집단 우리 중거 집단이 되는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욕과 경멸을 퍼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욕과 경멸을 받아서 위축되어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들의 연합이 되려면은 결국 논의 과정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헌법이라면은 헌법이 법률가들만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률가들이 다 헌법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 그래서 지배적인 신념들, 그 신념들의 헌법 저전체로 헌법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헌법 과목을 이제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이렇게 보고 나서 소송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전문성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전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 사회에서 공적인 정치 문화에서 그 헌법을 이해하고 말하는 방식에 헌법 저전체로 이제 법률적 훈련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수준은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 헌법에 37조 2항이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공익이 있고 여기에 사익이 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면은 사익을 제한할 수 있고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면은 공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익을 그대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담론이 만약에 공리주의적으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다.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은 유틸리티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런 효용의 최대화 사상의 공적 정치 문화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런 말도 있고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몇몇 개인의 희생은 감수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이익을 보는 개인의 숫자를 합산해서 더해서 이쪽 숫자가 더 많고 이쪽 숫자가 적으면은 이쪽이 이긴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기관시설을 건설하는데 그 기관시설 건설로 인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업이나 주거가 크게 제약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 보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보상을 안 해주고 일부만 조금 보상해주고 영향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둔다. 예를 들어서 뭐 거대한 송전탑을 건설하는데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국가가 임의로 정한 몇백 미터 이내일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땅값이 다 떨어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송전탑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다수다. 도시에 사는 사람 엄청난 다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 몇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걸 건설을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완전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적 사고입니다. 이 공리주의적 사고가 우리의 헌법 해석에 끼어들게 되면은 결국 그 모든 자유 권리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이 문구를 이 법률 훈련을 받은 법률가들도 어렸을 때부터 공리주의적 사고가 그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두 번째로는 우리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것이 헌법 추론으로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잇따라서 사람들의 일반 통념과 어긋나는 것을 계속해서 잇따라 결정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이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가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념이 타당한 헌법 추론과 어긋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지속되면 여기서도 크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맡겨둘 수가 없으면 우리가 일단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항상 헌법에 비추어서 하기로 했다면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헌법 문헌을 자유연상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논의를 펼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에서 좋은 것은 결국 이 사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노예화를 기도하려는 투쟁 상태가 아니라 자유인들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공부를 추동하는 더큰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백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의 호가 강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고 그 자신의 이미 정해진 결론을 기준으로 결정들이나 학문적 담론을 탄창 또는 관역으로 쓰는 것은 터보 은백희가 되는 것이다. 터보 은백희는 노 에이즈 이론,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의 호에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노벨상을 수상한 화학자도 있고 그다음 하여튼 아주 극소수의 그 과학자들, 괴짜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탄창으로 쓰고 나머지 과학자들 거의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은 다국적 제약 기업의 음모에 놀아난 저주의 관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 있어서 탐구는 특권적인 위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가 자유인들의 연합으로 발전하려면은 1번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탐구를 열심히 안 해서 자기가 처음에 직감적으로 맞은 결론이 2번 방향으로 생각하고 2번 방향으로 열심히 내달리면 내달릴수록 이것이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이랑 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구는 우리의 행동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변명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탐구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탐구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적 정치 문화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은 헌법에 대한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노동상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노동상권 헌법 관련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또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조항이 이제 노동상권에 대한 일반 조항이고, 2번과 3번은 공무원과 방산업체의 경우에 정해놓은 특별 조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37조 2항이 있죠. 37조 2항에서는 이제,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런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노동상권도 여기 권리에 들어가니까 이 조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1항과 2항은 이제 단결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상권의 헌법적 보장의 의의가 뭐냐?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의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회적 기회와 소득 분배의 공평한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 내 권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유의 보장이다. 즉, 앞에 두 개가 목적이죠. 소득 분배의 공평한 균형, 기업 내 권리 질서 확립, 이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이라는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녀 매치의 경우에 이제 게임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남녀가 해서 A 100까지 있었고 여성이 B1, B2 해서 B100까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성이 뭐 전쟁으로 인해서 20이 사라졌어요. 20이 사라졌으면 이제 80%만 남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100%가 남았고. 그럼 매칭에서 교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동될 것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20%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쪽은 20% 상승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성 쪽에서 20% 교섭력이 내려갔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게임 이론에 의해서 보면은, 원래는 매칭할 수 있었던 사람의 수가 100이었는데, 100이었는데, 이제 80으로 줄어들었을 때 20만, 교섭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비례적으로 60, 70%까지 교섭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수학적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증명은 생략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매칭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마지막 20은 완전히 짝을 못 맺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짝을 못 맺는 결과는 만약에 이 결과가 데스퍼레이트하다, 절망적인 결과라면은 여기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내거는 조건을 확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확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연쇄의 효과를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퍼센테이지로 20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고용시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다. 노동시장에서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항상 일자리는 노동자보다 부족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좋은 일자리는 항상 노동자의 공급보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자리가 전부 균질적이라면은 대체로 완전 고용 상황에 가까운 경우에는 교섭력이 뭐 동등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자리는 실제로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교섭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 교섭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상당히 큰 교섭력을 갖게 되고, 아래 사람들은 교섭력이 별로 없지만 실업 상태라는 데스프레인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조건을 크게 낮추게 되고 이것이 파급력을 미쳐서 위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섭력이 낮은 경우에 교섭력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일자리의 차등이고 둘째는 완전 고용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드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교섭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교섭력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의 공평한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데스프레이트에서 낮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은 낮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들은 단지 우연에 의해서 매칭을 함에 있어서 한쪽이 더 많았을 뿐인데 원래 만약에 숫자가 똑같았다면은 분배할 그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득과 기회의 공평한 형평을 도모한다는 의미고 단 한편 권리 질서의 확립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교섭력이 극단적으로 차이 날 때는 권리 질서가 부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의 토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 사회에서 토지 소유권자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적어도 이제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만큼 인정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의 방해 배제 청구권은 뭡니까? 그 토지에 경계를 칠 수가 있고 그 경계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토지 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이 활동을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고 위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때려 부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면은 전부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 이 사람 허락을 못 받으면은 그걸 다 때려 부수고 감옥에 가기 때문에 이 사람 허락을 받으려고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겠죠. 나머지 구성원들. 이 한 사람을 제외한 그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오른다. 그래서 내 토지를 쓰기 위해서 뭐 내가 믿는 종교를 믿어라. 내가 믿는 종교를 믿어라 하면은 선택지가 두 가지죠. 종교를 시킨 대로 믿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굶어 죽는다. 아무 활동도 못하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모든 경제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종교를 시킨 대로 믿는다. 그러면 이 사회의 헌법에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국교는 금지된다. 국교는 금지된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돼 있단 말이죠. 이게 헌법에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방해 배제 청구권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현실과 겹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헌법에 정한 거랑 같단 말이죠. 헌법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고 토지 소유자 A의 자유가 허락하는 한 보장된다. 이거랑 같죠? 이거랑 사실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헌법에 규정해 놓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자유가 허락을 안 하면은 종교의 자유는 없는 거고, 허락을 하면은 종교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 설사 이렇게만 문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거랑 결합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다. A가 있다, B고 있다 하면은 토지 소유자 A 또는 B의 자유가 허락하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뭐지? 10명이다. 그러면은 A 또는 B 또는 뭐 해서 10번째 토지 소유자의 자유가 허락하는 한. 이렇게 됐죠. 이 자유의 매개항. 파라미터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죠. 10명 중에 한 명의 마음에는 들어야지 내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정치, 정당을 어떻게, 어디를 뽑을 건가, 정치의 자유, 여가 생활의 자유, 문화 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충분히 법에서 일일이 법에서 이렇게 해놓았다 하더라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서 권리 질서가 실질적으로는 자유의 매개항을 결부시킨 대로 쪼그라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쪼그라듦을 막기 위한 역할을 노동자 단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동 상권의 의의다. 그래서 이 의의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A와 B가 있는데 그냥 B를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오히려 A와 B가 있는데 A가 B를 착취하거나 A가 B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배하는 것을 막는 즉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유인들의 관계가 불평등하고 부자유한 그런 관계로 변질되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상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보편적 관점에서 그냥 단순히 노동자 집단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어떤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교섭력의 우연한 열이 때문에 협동에서 낳게 된 과실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착취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권리질서 자유를 비롯한 권리질서에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위해서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훼손되게 하는 질서는 위헌인 질서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복구하거나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합헌인 질서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노동상권에도 이렇게 그대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은 노동상권을 어떻게 언제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노동상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회권과 자유권이 있는데 노동상권은 자유권이 아니고 사회권적 성격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이 자유권으로 보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는 노동상권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노동상권의 사회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해야지 노동상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헌법을 보통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헌법에서 사회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적인 조건들,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사실적인 조건들을 국가가 직접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래서 뭐 최소 생계비를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준다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립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사립고등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입법자에게는 큰 재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권에서는 위헌 심사 기준이 최소 과소 보호 금지예요. 과소 보호 금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자유권의 경우에는 과소보호금지가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잉금지 원칙.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은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필요한 만큼만 딱 제한을 해야지,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또는 균형이 지나치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구성을 할때 방어권적, 자유권적으로 구성을 해야지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지, 사유권적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입법자의 재량이 엄청 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권이라는 사실적인 조건의 거부라 그러죠. 사실적인 조건, 즉 어느 수준의 생활 수준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노동상권이 있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 수준을 달성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은 이 생활 수준을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달성해주게 하면은 요거는 보장을 안 해줘도 뭐 최소한은 보호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 수단 관계로 이 사실적인 조건의 극부를 위한 수단으로 노동상권을 바라보게 되면은 유사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한을 임의로 하게 된다. 그래서 1991년 7월 22일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기 이전에 판례입니다. 판례에서 결정내에서 뭐라 그랬냐면 합법화는 입법으로 된 거지 헌법재판소가 합법화를 시킨 게 아니죠. 교원노조 합법화는 98년도가 가야 됐죠. 그때 IMF가 오면서 정리해고 등을 도입하고 정리해고가 이제 비정규직법을 도입하면서 딜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립학교 교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아까 봤던 33조의 특별규정인 2와 제2항과 3항에 안 들어가죠. 제2항에서 공무원이고 제3항에서는 방산업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마음대로 법률로 정해도 된다. 입법자가 알아서 제한하거나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은 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급부 수준이 유지되고 신분이 보장되니까 단결권부터 전부 다 인정을 안 해도 노동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해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교원이라 가지고 그 교원의 신분과 급여 수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로 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생활 수준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동상권을 어떤 수단, 목적 달성, 생활 수단이라는 그런 물질적 수단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계가 부패되고 왜곡되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유의 체계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도달했든 말든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일정한 왜곡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유권으로 봤다, 노동상권을 자유권으로 봤다면 이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데 과잉에서 침해했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조건을 극부하는 것을 말하지, 누가 어떤 것을 할수 있다, 할수 있지 않다, 이런 자유의 경계를 걷는 규범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거는 사회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해주는 거는 다 사회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에게 공갈을 할 수 있는, 실존적으로 공갈을 할 수가 있죠. 공갈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그런 전 국가적인 상태에서 국가가 공갈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공갈을 금지했는데, 공갈을 금지하게 되면은 B는 공갈로 인해서 자유의 침해받는, 그 공갈로 인해서 막히는 행위 경로가 열리면서 그 사람이 공갈하는 행위 경로는 닫히죠. 그렇지만 열리는 행위 경로가 닫히는 행위 경로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공갈 금지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즉 폭력에서 우위가 서는 사람이 B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이 두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행위 영역에 경계를 그어줘야 되는데,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계를 그어줘야 되는데, 이 경계를 긋는 게 바로 공갈을 금지하는 형법이겠죠. 근데 이 형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처벌되는데, 이 형법이 없으면은 이 사람 처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형법을 국가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B가 공갈당하지 않을 자유, 사회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갈당하지 않을 자유는 자유권이지 사회권 아니에요. 그냥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적합한 규범, 법규범을 국가가 제공을 한다 해도 이 규범을 제공하는 것은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적인 조건들의 급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범급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상권의 내용은 전부 자유권적 내용으로 포괄될 수가 있다. 단결하고, 사람이 단결하려면 서로 의사소통하고 한데 모이고 이야기하고 뭐 같은 옷 입고 다 자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교습하고, 단체 교습하는 행위를 하고, 단체 행동하고, 단체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해서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을 하지 말자라는 자유를 행사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자유권으로 포괄될 수 있는, 사회권적 부분으로 착각되기 쉬운 부당 내 노동행위 구제 절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권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3자 침해를 막기 위해 사법 질서를 세워서 기본권 보호를 하는 것은 자유권에서 다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론 보도 제도, 언론 중재 제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나의 명예, 나의 사생활을 훼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 보도도 청구할 수 있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을 하면은 형벌로도 이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 절차나 사법 절차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봐줘서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A가 B에게 공갈했을 때 이 공갈을 판정하고 이 공갈의 피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구하고 이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자유권을 보장하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단체 교섭 응낙 의무. 단체 교섭을 우리가 노조가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 교섭을 하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죠. 단체 교섭 응낙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낙 가처분을 하면 보통 이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간접 강제로 뭐 며칠당 얼마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체 교섭의 구속력을 보장하고 단체 교섭이 체결됐을 때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이 다 구속되고 또 단체 교섭을 신청하면은 사용자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단체 교섭을 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것을 자유권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의 자유가 있다 이랬을 때 투표의 자유가 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함 설치도 안 하고 뭐 나한테 투표 어디서 해라는지 그거 안내문도 안 오고 공보물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그러면은 투표의 자유가 선관위에 의해서 침해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투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에 응해서 그러한 그것을 구비해 놓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라는 행위는 제도적 행위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인다 이런 거는 제도적 행위가 아니죠. 물리적 행위죠. 물리적 행위. 뭐 팔을 움직인다. 그다음 뭐 달린다. 뭐 가늠을 한다. 이런 것들 다 물리적 행위라고. 근데 제도적 행위는 투표를 한다, 혼인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제도적 행위다. 근데 제도적 행위에도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보죠. 투표의 자유, 선거의 자유, 혼인의 자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A와 B가 혼인 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 호적 공무원이 신고를 받더니 일처리를 안 하고 그냥 둘이 법률혼 된걸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 신청서를. 이 사람들이 혼인을 할 물리적으로 혼인처럼 이렇게 가치 있는 자유는 훼손된 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법률혼을 신고했는데 그에 따른 효과, 제도적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혼인의 자유 침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단체 교섭이라는 제도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제도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효력을 부과한 단체 교섭 응낙 의무나 단체 교섭 구속력 보장은 자유 행사를 가능케 하는 그런 제도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이게 사회권으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면책과 민사 면책. 형사 면책, 민사 면책. 원래는 면책을 안 해주는 건데 사회권으로 보기 때문에 면책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형사 면책이라고 잘못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우리가 일단 자유로 보장하면은 그 자유권이 있으면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인의 자유가 있으면은 혼인의 자유가 있으면 혼인하면 처벌을 안 받는데 그 이유가 사회권으로서 형사 면책이 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혼인의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행사하면은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자유권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 면책이다. 그리고 민사 면책도 마찬가지다. 민사 면책도 우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것. 기본권 행사는 불법 행위에 속하지 않죠. 기본권 행사는 불법 행위에 속하지 않죠. 기본권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나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 불법 행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행사, 내가 혼인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다면은 그것이 자유권 안에 들어간다면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민사면책과 형사면책이라는 것은 이름을 잘못 붙여서 그렇지. 자유권이 있으면은 원래 그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민사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우리가 옛날에 강희석 군이 이제 종교계 사립학교에 들어갔을 때그 사람이 서약도 했고 그 입학 당시에 이게 뭐 서약서 이런 걸 쓰기도 했어요. 선서도 했고. 그런데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그 주도하는 그 필수 예배 수업을 안 듣겠다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죠, 학교가. 학교 졸업을 안 시켜주고, 만약 학교가 그 수업을 안 듣는 걸 처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으면은 처벌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또, 이 사람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은, 약속을 했든 말았든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을 때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는 강희석 군에게 학교가 돈을 지급하라 그랬지 강희석 군 보고 학교에게 돈을 지급하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희석 군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으니까 예배 잘 듣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어겼으니까 손해배상을 학교에 지급하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자유권의 당연한 결과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노동상권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 행동권의 문제입니다. 업무 방해죄의 합헌성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상권이 자유의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노동상권이 자유권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노동상권에 속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노동상권에 속하지 않는 어떤 단체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 단체 행동 중에서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건 예를 들어서 공갈을 한다거나 뭐 폭행, 협박, 뭐 절도 이런 걸 하면은 그거는 누군가가 공갈, 폭행, 협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노동조합원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는 노동조합원을 특권적 지위에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특수계급이 되는 거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 태양의 경우에 처벌되는 것은 당연히 보편적으로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작위, 공동의 부작위에 의해서 다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게 노동상권에 해당이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권리의 기본권의 행사니까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룬 거는 이것이 이제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 협상 반대에 의해서 정치 파업을 했다. 소고기 협상 반대는 이 사용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것이 아니죠. 사용자는 소고기 협상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건 국가가 정할 일이니까. 근데 소고기 협상을 이유로 내가 나하고 일하기로 했던 사람이 일을 안 한단 말이죠. 다 같이 일안 해서 손해를 봤어. 업무가 이제 돌아가지 않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옛날 대법원 판례는 무조건 정당하다고 그랬어요. 정당하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고, 다만 그것이 노동상권에 해당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죄가 안 된다. 구속요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폭행, 뭐 상해 이런 거죠. 폭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떠밀면은 그것 자체가 폭행의 구성 요건이거든. 즉, 나의 행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되면은 폭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것이 위법하냐? 내가 밀었는데 이유가 뭐냐?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다쳐서 팔이 부러졌다. 대신에 뇌가 터지는 사고는 면했다. 이렇게 되면은 상해죄나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이라는 것은 날라간다는 거예요. 위법성이 날라가서 위법성 조각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날라간다. 위법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쪼개져서 날라간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만약에 노동상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면 조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전에 대부분 팔렸습니다.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파업이고, 이것이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파업이 아니면은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즉 사용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큼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파업이 아니면은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상당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분히 이제 대부분의 인적 구성에 의한 그런 비논리적인 이유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대법 판례가 변경된 것은 이것이 맞아요.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이유로, 기습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해서 사용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충분할 경우에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치 파업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판례 입장인데, 제 견해라 하면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밝힌 견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밝힌 견해는 자유제한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 강화, 복구할 때만 허용된다 그랬죠. 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노예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노예관계를 맺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형벌로 뒷받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통죄가 왜 위헌이 정당하냐, 제가 이야기했죠.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배경적 권리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이제 원래 한 사람당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성적인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성행위를 할 것이냐는 각자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교환을 했어. 그 권리를 서로 교환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처분권을 가지고, 상호 노예 계약이다. 상호 노예 계약이고, 노예 계약은 부분적이건 전면적이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존엄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가 위헌인 게 타당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2년 일하겠습니다. 2년 기간 계약을 맺고 일했을 때 2년 일하지 않고 도중에 다른 직장,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나가면은 처벌하는 그런 법률을 도입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년짜리 노예가 된 거죠. 내가 어디서 일하고 누구와 일할지를 나 자신의 거는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고용계약을 맺으면 이걸 사용자한테 2년간은 준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용자가 그래 됐다 가라 이러면은 겨우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년은 이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되면은 그 노예계약을 허용하는, 형벌로 2년 일하지 않고 중간에 나오면 처벌하는 건 노예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계속 일하기로 했는데 무단결근을 했다. 무단결근하면은 임금 못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근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처벌한다. 너 무단결근했으니까, 갑자기 막 가을 바람이 들어가지고 인천 앞바다가 보고 싶다 해서 인천 앞바다 가느라고 일주일 회사를 안 갔어. 근데 감옥에 가둔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사용자의 노예라는 거죠. 사용자의 노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람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쥐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일 안 하겠다 할 때, 즉 사람은 하는 채무, 내가 무엇을 한다에 대해서,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하는 것을 계약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면은 그것은 노예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노예 계약이지만, 이 둘이서 같이 인천 앞바다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노예계약이고, 인천 앞바다에 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허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걸 처벌하는 것도 결국 노예 계약을 인정하는 부분적인 노예 계약을 인정하는. 그래서 간통죄가 위헌인 것과 꼭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있다면 자기 몫의 신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계약으로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지. 계약으로 완전히 넘겨주고 내가 거기서 계약한 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겠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노예계약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노예계약을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로 일을 하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공소 사실 보면은 뭐 찜질방 등지에서 일을 다 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이제 파업해가지고 좀 강한 노조에서는 이제 사업장에 모여가지고 병존적 점거 그러니까 그 사업장 공터 같은 데서 이제 집회도 하고 하지만 좀 어떤 노조에서는 찜질방 등지에서 그냥 다 같이 이제 회사를 안 가고 찜질방에 그냥 모여있는. 근데 그것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죠. 업무 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나하고 계약하기로 한 사람, 내하고 일하기로, 일을 해주기로 한 사람인데 일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 일을 안 해줬다. 근데 내가 형벌을 동원해서 이거를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노예주란 말이야. 노예주. 그러니까 이걸 업무방해 포함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냥 단순히 단체 행동권에 불리하니까 이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이유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걸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헌법적으로 정교한 논의를 시민이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법률 전문가도 그 시민들의 어떤 공적 정치 문화에서 헌법 빠진 상태에서 이미 자라나서 약간의 그 법률적 훈련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바탕이 된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시민의 공적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바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유인들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관련 조항을 살펴봤고 노동상권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는 우리가 매칭 시스템 봤듯이 교섭력이 불비례적으로 나빠지면은 이것이 결국 착취와 권리의 박탈에 이를 수 있다. 사적인 권리의 박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즉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막기 위해서 자유의 체계로서 노동상권이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노동상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보통 칼럼이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 헌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노동상권의 사회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헌법 실무를 보면은 사회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그 권리를 약화시키는 논리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전부 다 자유권이다. 전부 자유권이다. 그래서 자유권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노동상권에 들어가지 않는 당체 행동권의 문제를 우리가 변론으로 살펴봤는데 이 설사 노동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상권에 해당하는 것만 자유가 아니죠. 그 외에 자유도 많단 말이에요. 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의사 연락의 자유, 일하지 않을 자유, 있어요. 무단 결근할 자유 있어요. 무단 결근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전격적이고 기습적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기로 계약한 것을 그냥 안 한 것이지 이것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최종적 통제권을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사용자가 노예주가 되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거로 첫 번째 1교시를 마치고 2교시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